VOA 세계 뉴스입니다. 영국을 이끌 신임 총리로 40대 여성 리즈 트러스 외무부 장관이 결정됐습니다. 트러스 외무장관은 5일 차기 총리가 될 보수당 대표를 뽑는 선거에서 상대 후보였던 리시 수낙 전 재무장관보다 2만 표 이상 앞서며 승리했습니다. 의원 내각제인 영국에선 다수당 대표가 총리가 되며 다수당이 대표를 교체하면 총리도 바뀌게 됩니다. 트러스 총리 내정자는 선거 결과 후 연설에서 과감한 세금 감면 정책을 통한 경기 부양과 함께 치솟는 에너지 비용과 물가를 바로잡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총리 취임식은 6일 엘리자베스 여왕이 머무는 스코틀랜드 벨모럴궁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트러스 내정자는 마가렛 대처, 테레사 메이의 뒤를 이어 영국의 세 번째 여성 총리가 됩니다. 미국의 B-52 전략폭격기 두 대가 중동을 비행하며 무력 시위를 벌였습니다. 미 공군에 따르면 B-52 폭격기는 4일 영국 페어퍼드 공군기지를 이륙해 지중해 동부와 아라비아 반도, 홍해 상공을 비행했습니다. 이스라엘 군도 자국 전투기 3대가 이스라엘 영공에서 미국 폭격기를 포위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공군의 알렉서스 크링크위치 중동사령관은 성명에서 미국과 우방국에 대한 위협은 묵인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미 중부사령부는 이번 작전과 관련해 이란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관측통들은 이번 비행을 이란에 대한 무력 시위로 보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재확산되면서 중국이 전국 33개 도시에 대한 봉쇄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AP통신은 5일 중국 경제잡지 차이신을 인용해 중국이 33개 도시에 대한 전면 또는 부분 봉쇄령을 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선전, 청두, 다렌 등 주요 도시가 봉쇄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잡지는 약 6,500만 명의 인구가 이 봉쇄령의 영향을 받게 된다고 전했습니다. 이날 중국 보건당국이 발표한 코로나 신규 양성 환자는 1,552명입니다. AP통신은 이는 중국 전체 인구 약 14억 명 중 상대적으로 낮은 숫자임에도 불구하고 중국 당국이 봉쇄와 격리 조치를 동반하는 엄격한 방역 조치인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초강력 태풍 힌남노가 5일 저녁 제주도 남쪽 해상을 지나 북동진하고 있습니다. 한국기상청에 따르면 태풍의 중심기압은 940헥토파스칼, 최대 풍속은 초속 47m입니다. 태풍의 반격은 400km로 한반도 대부분이 포함됩니다. 기상청은 부산 전역에 강한 바람과 함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평안남도와 황해도에는 100에서 25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평안북도와 함경도 북부에는 50에서 100mm의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태풍은 6일 아침 남해안에 상륙할 예정입니다. 이후 부산 북쪽 내륙을 통과해 경상북도 포항 인근 동해상으로 빠져나갈 전망입니다. 러시아는 자국에 대한 경제 제재가 가즈프롬의 가스관 보수를 방해했다고 주장하며 유럽 정치인들을 비난했습니다. 러시아 인테르팍스 통신에 따르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4일 러시아 국영 TV와의 인터뷰에서 유럽인들이 터무니없이 가즈프롬 장비들의 보수를 거부하기로 결정한다면 이는 가즈프롬의 잘못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가즈프롬이 유럽으로 향하는 천연가스 공급 라인을 중단한 것은 제재를 결정한 정치인들의 잘못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러시아 국영 에너지 기업 가즈프롬은 지난 2일 가스관 유지 보수 과정에서 터빈에서 기름이 새는 문제가 발생했다며 노드스트림1를 통한 가스 공급을 무기한 중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한편 유럽 국가들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가 자국에 대한 경제 제재를 무력화하기 위해 에너지를 무기화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중국에 대한 고율 관세 인하 여부를 검토하는 동안 현행 세율을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무역대표부는 지난 2일 발표한 성명에서 무역법 301조에 따른 관세 조치로 혜택을 보고 있는 미국 업체 대표들이 관세를 계속 유지할 것을 요청한 것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중국에 대한 고율 관세 인하 여부를 검토 중이지만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한 상태입니다. 현재 행정부 내에서는 물가 상승을 완화하기 위해 관세를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과 관세 인하의 물가 상승 억제 효과가 크지 않다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 세계 뉴스 김지훈이었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6일 화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입니다. 진행의 안소영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3국 북핵수석 대표가 이번 주 일본에서 회동하고 북한 비핵화 문제 등을 논의합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하와이에서 열린 미한일 안보수장 회동이 3국 공조를 위한 노력이 최고위급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주한미군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기지 정상화를 위한 장비와 물품 반입이 본격화하는 양상입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흐리고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5도에서 21도, 낮 최고기온은 19도에서 29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부 앞바다 0.5에서 1m, 서해북부 앞바다는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 3국 북핵수석 대표가 이번 주 일본에서 회동합니다. 국무부는 이번 협의가 3국의 긴밀한 대북공조와 미국의 강력한 방위 공약을 강조한다고 밝혔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한일 3국 북핵수석 대표가 7일 일본에서 만나 북한 비핵화 문제 등을 논의합니다. 국무부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성김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7일에서 9일 일본 도쿄를 방문해 김건 한국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 후나코시 다케이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과 3자 회동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3국 수석대표들은 이번 회동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우리의 계속된 공동 노력을 포함해 폭넓은 현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국무부는 설명했습니다. 특히 성김 대표는 북한이 미국과 우리의 동맹들에 제기하는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행동을 취하는 동안에도 미국의 대화 의지를 강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이어 이번 3국 회동은 북한 문제에 대한 미국, 일본, 한국의 계속되는 긴밀한 공조와 한국, 일본 안보에 대한 철통 같은 미국의 공약을 강조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미한일 3국 북핵 수석 대표들이 7일 일본 도쿄에서 만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3국 수석 대표들이 최근 한반도 상황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북한 비핵화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협의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수석 대표들은 3자 회동 외에도 미한, 한일 간 양자 협의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앞서 미한일 3국 북핵 수석 대표들은 지난 6월 서울과 7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도 만나 북한 핵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한국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미한일 안보수장 회동과 관련해 3국 공조 강화를 위한 각국의 노력이 최고위급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미국은 북한 또 중국의 위협에 대응해 한국, 일본에 대한 확장 억제 실행령을 강화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 민간연구소인 미국 외교협회 스콧 스나이더 미한정책국장은 하와이에서 열린 미한일 안보수장 회동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점은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안보라는 이중 목적을 위해 3국 협력이 최고위급 수준에서 지원되고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스나이더 국장은 BOA에 바이든 행정부는 최고위급 수준에서 다양한 기능적 영역에 걸쳐 미한일 3국 공조가 작동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우선시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하다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이런 움직임은 더 활발해질 것이라며 결국 미한, 미일 그리고 한일 양국 관계 강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 연구원도 한국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미한일 안보수장의 이번 회동은 한국과 일본 모두 미한일 3국 공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한일 양국은 서로 해결해야 할 역사적 문제를 안고 있지만 양국 모두 국가 안보와 번영을 우선시하고 있다는 점이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는 것 같다는 설명입니다. 백악관에 따르면 제이크 설리번 미 국가안보보좌관은 1일 하와이 인도태평양사령부에서 김성한 한국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과 만나 북한과 타이완 해협 문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백악관은 안보실장들은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공동 약속에 대해 논의하고 북한의 계속되는 탄도미사일과 대량 살상무기 프로그램 개발, 그리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미국은 양국에 대한 확장 억제 공약을 포함해 한국과 일본에 대한 철통 같은 동맹 공약을 재확인하고 영내와 세계의 안보와 번영을 위해 양자와 삼자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이 거듭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열린 이번 회동은 북한의 위협에 맞서 미한일 3국이 강한 유대를 보여줬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김성한 한국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이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있을 경우 강력한 대응을 경고한 데 주목하며 북한이 핵실험을 할 경우 미한일 3국은 김정은에게 협박 외교가 성공할 수 없다는 것과 북한의 적대 행위에는 미한일 3국의 단합된 방어가 따를 것이라는 점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미한일 3국의 강력한 대응 방안으로서 지난달 실시됐던 3국의 통합 미사일 방어 훈련 재개를 제안하며 계속되는 통합 미사일 방어 훈련은 미한 미일 동맹과 미한일 3국 관계는 북한의 공격에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김성한 한국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회동이 끝난 뒤 기자들에게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할 경우 지금까지와는 대응이 확실하게 다를 것이라며 한국과 미국,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강력하게 공동 대응키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 7차 핵실험 시 한미일 3국은 국제사회와 더불어 분명하게 잘못된 선택이었다는 점을 북한이 깨닫게 해주는 방향으로 협력을 극대화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회동을 계기로 미국의 영내 확장 억제 공약 실행이 더욱 구체화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스나이더 국장은 이미 미 국무부가 한반도 안팎에서 전략자산 배치 빈도수를 늘릴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상황에서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미국의 확장 억제 실행력 강화 노력은 더 증대될 수 있고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도 더욱 활성화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회동을 계기로 미한일 3국이 북한은 물론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3국 안보 공조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켄 고스 미 해군 분석센터 적성국 분석 담당 국장은 미한일 3국이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군사적으로는 미사일 방어 분야에서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고스 국장은 이외에도 미한일 3국은 정보 공유를 위한 공조를 늘리고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의 위협을 다루는 역량 개선을 위한 시스템과 센서 개발 공조를 늘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주한미군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기지 정상화를 위한 장비와 물품 반입이 본격화하는 양상입니다. 한국 내에선 사드기지의 정상 운용을 기정사실로 보는 분위기이면서도 향후 중국의 반응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상북도 성주 주한미군 사드기지의 지상 접근 정상화를 위한 미한 군당국의 조치가 4일 새벽 진행됐습니다. 사드 반대단체인 소송리 종합상황실에 따르면 4일 새벽 1시 30분께 주한미군 병력과 불도저 등 공사장비, 유류차 한 대, 승합차 등 10여 대가 사드기지로 들어갔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휴일 심야에 인력과 장비를 수송한 것은 미군의 요청과 현장 안전을 고려한 것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의 5일 정례 브리핑 발언 내용입니다.
어제 지난주에 있었던 그것은 미측 요청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안전 등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해서 이렇게 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한미군과 한국 국방부가 지난해 5월부터 사드기지 내 미한 장병 생활관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휴일에 장비 등을 반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미한 당국은 매주 두세 차례 공사 자재와 인력, 생활 물품 등을 차량으로 반입하다가 지난 6월부터 반입 횟수를 주 5회로 늘렸습니다. 한국 정부가 8월 말까지 사드기지 정상화를 밝히며 지상 접근을 주 7회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이런 계획을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사드기지에 반대하는 기지 주변 주민과 시민단체들은 이 같은 사드기지 정상화 조치에 대응해 그동안 해온 아침 집회를 주 3회에서 5회로 늘리기로 하고 4일 아침에도 현지에서 항의 집회를 여는 등 반발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주민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당분간 완전한 상시 자유 출입보다 미국 측이 원하는 시간대에 현장 경찰 등과 협의해서 출입 시점을 조율하는 방안을 추진할 전망입니다. 이와 함께 사드기지 정상화와 관련해 고속도로 건설 등 성주군이 요청한 6개 주민 지원 사업을 조속히 시행할 방침입니다. 한국정부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전부터 사드의 추가 배치 가능성까지 밝힐 정도로 사드기지 필요성에 큰 무게를 두고 있다며 현지 주민과 시민단체 반발에도 미한이 합의해 이미 설치된 사드기지의 정상화는 조만간 마무리될 공산이 크다고 예상했습니다.
필요하면은 뭐 추가로 구입해서까지 자체 예산으로 설치하겠다고 이미 공약을 했고, 따라서 사드기지 정상화는 이미 예정돼 있던 거고요. 따라서 여러 가지 사드기지의 정상적인 운영, 그다음에 시설 건설 이런 거는 조만간 이제 완료가 될 거로 보여지고요. 환경영향평가 작업도 조만간 종료가 돼서 사드기지 운영이 본격화될 걸로 전망이 되네요.
북한의 핵미사일이 고도와 다양화하는 추세 속에서 미사일 방어망으로 배치된 주한미군 사드는 그동안 지상 접근권의 제약 속에서 기지의 정상적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무기체계로서의 기능은 이미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방안보포럼 신종우 사무국장은 미사일 방어체계로서 사드는 작동하고 있지만 장기적 운영을 위한 기지 안정화 차원에서 언제든 기지의 장비와 물자, 인력이 출입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사드 기지를 정상화시켰다 말은 전원이 되게 중요한 문제 같아요. 사드 레이더는 이제 외부 전원이 아니라 사드 포대 포함된 발전차를 위해서 이제 전기가 좀 생성되고 있거든요. 발전기를 통해서 이제 전원을 계속 넣을 경우에는 유류 보급이 또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장기간 운영하기엔 좀 무리가 좀 있고요.
이종섭 한국 국방부 장관은 앞서 지난달 29일 국회 국방위에서 성주 사드기지 장병들이 텐트와 컨테이너에서 생활하고 있어 빨리 정상적 막사를 만들어줘야 하고 진출입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지금은 헬기로 병력을 수송하고 유류를 수송하는 상태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아직 완료되지 않은 또 다른 정상화 조치인 일반 환경영향평가와 기지 내 잔여부지 공여 절차도 서두른다는 방침입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일반 환경 영향 평가는 내년 상반기 내 마무리하려고 한다며 잔여부지 공여의 경우 이달 중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해당 법에 따라 환경 영향 평가를 위해 반드시 구성하도록 돼 있는 환경 영향 평가 협의회를 지난달 출범했습니다. 하지만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주민과 시민단체들은 협의회에 참여한 주민대표 신원을 정부가 공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협의회 구성 자체가 무효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주민과 일부 단체의 반대 그리고 중국의 반발 속에서 문재인 전임 정부는 사드기지 환경영향평가 작업에 소극적이었고 정식 배치냐 임시 배치냐라는 정치적인 논란의 빌미를 제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의 작전 계획에 따르면 적의 위협이 급격히 감소되거나 소멸되지 않는 한 사드 배치는 지속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나마 환경영향평가가 뭔가 하나의 평가라는 기준이 남아있다면은 이것은 임시적인 요소가 그 강조되는 거거든요. 그런 면으로 정치적인 의미가 부여돼서 지금까지 왔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성주기지 정상화가 시간 문제라고 보면서 중국의 향후 반응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통일연구원 전병곤 선임연구위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 이미 배치된 사드 운용의 제한을 추가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중국이 성주기지 정상화 조치가 본격화하는 데 대해 반발할 것이라면서도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한국에 대한 보복 조치엔 신중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미 배치가 됐고 또 과거에 이 문제를 가지고 중국 측이 한국에 대한 경제적 보복을 중심으로 한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한 경험도 있고요. 그로 인해서 한중 관계가 오히려 악화되면서 한미 동맹이 더 강화되는 또 중국에 대한 국민적 반감도 고조되고요.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지금 당장 그 문제 가지고 보복을 한다든가 이렇게 강경하게 조치를 취할 것 같지는 않고요.
박원곤 교수는 환경 영향 평가까지 마무리되면 사드 배치가 완성되는 의미가 있다며 이때부터 중국의 반발이 본격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중국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한국 배치를 반대하는 것은 자국 안보 때문이 아니라 순전히 미한 동맹을 이간질하기 위해서라고 랜들 슈라이버 전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 담당 차관보가 지적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타이완 문제를 놓고 충돌하면 한국도 일정 부분 개입해야 할 것이라며 한국이 중국의 강경한 태도를 보이지 않을 경우 더 큰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 연구소 아태안보 석좌는 이와 관련해 한국이 삼불이란 등 중국의 요구에 굴복하지 않았다면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중 관계가 제자리를 찾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일 VOA 한국어 서비스의 워싱턴톡 프로그램에 출연한 두 전문가를 함자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슈라이버 차관보님, 한국이 사드 체계에 대한 환경 영향 평가를 시작하면서 중국이 또다시 불편한 심기를 드러낼 것이란 예상이 나오는데요. 중국은 사드가 중국 영토를 들여다볼 수 있는 레이더를 갖추고 미국을 겨냥한 중국의 대륙간 탄도미사일도 요격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맞는 말인가요?
We've spent a lot of time talking to our Chinese interlocutors about this system and how it's
미국은 사드 체계와 운용 방식에 관해 중국과 대화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사드는 중국 핵무기를 요격하거나 미중 간 전략적 안정에 어떤 식으로도 관여하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중국도 이것을 잘 알고 있죠. 그들이 반대하는 건 미한 동맹을 강화하는 모든 조치입니다. 그래서 사드와 같은 하위 사안들을 문제 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더 큰 문제로 만듭니다. 사드가 자신들을 겨냥하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요. 우리가 북한 미사일이나 중국 미사일과 같은 사안 대신 사드 문제를 논의하고 있는 건 중국이 이 이야기를 주도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크로닌 석좌님, 중국은 왜 한국의 사드 배치만 문제 삼나요? 일본군 당국자는 BOE에 중국이 이 문제로 일본을 괴롭힌 적은 없다고 했는데요. 일본도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를 배치했는데 말이죠.
Well, that's only true relatively recently. So if you look at over the decades, Japan was having to fend off the China.
비교적 최근에야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일본은 수십 년 동안 중국에 대한 방어 태세를 취해야 했으니까요. 일본은 근본적으로 중국의 주장에 대응했습니다. 또 일본은 자민당 아래 정치적 단합이 한국보다 더 잘 이루어졌습니다. 한국은 정치적으로 좌우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중국의 정보작전과 압박기술에 일본보다 더 취약해졌고요. 하지만 일본은 여전히 압박의 직면에 있습니다. 중국은 일본을 고립시키고 다른 방법으로 약점을 파고들기 위해 다른 전략을 선택할 뿐입니다.
슈라이버 차관부님, 중국은 과거 한국의 사드 배치에 대한 보복성 조치를 내놨습니다. 그런데 당시 미국이 한국을 돕거나 중국을 억제하는 데 별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당시 국방부 차관보로 계셨는데요. 이런 주장에 동의하십니까? 혹시 미국과 한국이 당시 물밑에서 협력한 건 아닌가요?
Well, at some level, if people feel like that in South Korea, then we failed.
한국인들이 일정 부분 그렇게 느꼈다면 우리가 줬어야 할 확신을 주는데 실패한 것입니다. 그러나 맞습니다. 물밑에선 사드의 성격을 설명하기 위해 중국과 자주 접촉했습니다. 왜 사드가 다른 종류의 작전에 최적화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중국도 그런 점을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게 관심 사안이 아닌 거죠. 그들의 관심은 미한 동맹을 강화하는 무언가에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우리를 갈라놓거나 분열시키는 방법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우연히 한국에서 논란이 된 사안을 발견한 것입니다. 중국은 한국 내 그런 분열과 논쟁을 보면서 이간질할 기회로 생각한 것입니다. 많은 한국인들이 그렇게 느낀다면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면서 더 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중국인들이 균열을 일으킬 수 있는 사안을 찾는데 매우 빈틈이 없다고 지적하겠습니다.
슈라이버 차관부님, 타이완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최악의 경우 타이완 해협에서 충돌이 발생하고 미국이 군사적으로 개입한다면 한국이 개입하지 않는 상황을 상상할 수 있을까요?
Well, I think it would be such a significant event that everyone in the region would be forced to take.
그건 영내 모든 나라들이 어떤 방식으로든 입장을 정하지 않을 수 없는 중대한 사건이 될 겁니다. 한국도 어느 정도까지는 선택을 하고 일정 부분 개입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밤에라도 싸울 준비가 돼 있다는 건 언제나 북한과 한반도 상황에 초점을 맞춘다는 의미입니다. 한국군이 얼마나 크고 중요한 군사적 역할을 맡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한국이 정치, 경제, 외교적으로 함께 대응하기를 바랄 것입니다. 미국법이 의무화한 타이완 방어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는 타이완 관계법에 부합하는 격퇴 역량을 유지 중이죠. 이 계획은 끊임없이 수정되고 조정됩니다. 따라서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이 활용되는 환경 속에서 이 계획을 확산하고 다변화할 필요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미국과 한국이 깊이 논의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 즉석에서 하는 것보다 지금 말입니다.
크로닌 석좌님, 일본은 이미 타이완 분쟁에서 타이완을 지지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중국에 대한 일본의 입장은 언제나 한국에 비해 더 강경해 보이는데요. 왜 그런 건가요?
Well, partly it's geographical. The Senkaku Islands are also a flashpoint. They're very close.
지리적인 이유가 일부 있습니다. 센카쿠 열도는 일촉즉발의 상황에 있습니다. 센카쿠와 타이완 모두 중국 본토에서 약 100마일 떨어져 있죠. 타이완 해안에서도 약 100마일 떨어져 있습니다. 일본의 병참섬은 이곳을 지날 겁니다. 오키나와에 집중된 내군 병력은 타이완 분쟁에 휘말릴 수밖에 없는데요. 미국과 일본은 불가피하게 이 문제로 엮일 것입니다. 다른 이유도 있다고 보는데요. 일본은 목표를 명확히 하는 것이 침략을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점을 오랜 시간에 걸쳐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평화를 지켜야 하고 분쟁에 대한 평화적 해법을 고집해야 한다는 점도 말이죠. 미한 상호 방위 조약이 명시한 것처럼 분쟁에 대한 평화적 해법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이 타이완에 대한 강제 병합을 결정했다고 해도 중국이 규칙을 바꾸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것이죠.
슈라이버 차관부님, 한국이 중국에 더 강경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중국은 한국의 주요 무역국이자 실제로 한국의 보복을 가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China's a major trading partner of the United States, Japan, Australia, basically every country in the Indo-Pacific.
미국과 일본, 호주 등 인도태평양의 모든 국가가 중국의 주요 무역 파트너입니다. 따라서 이것들은 각 정부가 대처하고 고심할 문제입니다. 우리가 종종 하지 않는 질문이 있습니다. 중국의 강경한 입장을 취하지 않을 때의 결과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또 중국이 입힐 손실을 피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한국은 중국의 경제 제재로 어느 정도 대가를 치렀습니다. 강경한 입장을 취하지 않으면 그만큼 비용과 위험이 따른다는 증거는 충분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동맹이라는 맥락에서 이에 대한 대화를 계속할 것입니다. 그러나 상황이 정돈되고 있다고 느낍니다. 물론 한국이 해야 할 주권적 결정이지만 더 강한 억지력 측면에서 우리는 더 나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크로닌 석좌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I think since the inauguration of President Yoon, he has stood up for.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이후 한국의 이익을 옹호해 왔습니다. 중국의 요구에 굴복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했죠. 박진 외교장관이 칭다오에서 중국 측과 만났습니다. 중국이 생각하는 규칙이 무엇인지에 대해 아마 질책당했을 것입니다. 그는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가령 삼불 정책과 관련해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약속이었습니다. 저는 중요한 윤곽을 그려낸 것이라고 봅니다. 한국의 이익과 자주권을 위해 맞선 것이죠.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윤 정부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본 것들입니다. 좋은 징조입니다.
크로닌 석좌님, 미한일 안보실장들이 이번 주 만났습니다. 계속되는 한일 갈등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미한일 삼각공조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Well, it prevents all three countries from better meeting their national security interests.
삼국이 국가안보 이익을 더 잘 충족시키는 것을 막습니다.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큰 기회가 있습니다. 한국의 정치적 의지로 인해 일본, 미국과 공동이익을 위해 더 긴밀히 협력할 기회를 보고 있습니다. 100년 이상 지난 일이지만 1904년 이승만 전 대통령이 수감 중 쓴 책이 떠오릅니다. 감옥에서 책을 쓴다는 게 믿기지 않는데요. 독립정신에 대한 책이었습니다. 지금 한국에 필요한 게 바로 이것입니다. 독립정신이라는 것은 일본과 미국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으로 묘사하는데 결국 공동이익입니다. 위협은 북한에서 나오고 중국의 세력 확장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미래의 한국과 일본, 미국의 독립에 대한 위험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은 우리를 더 가깝게 만듭니다.
슈라이버 차관부님, 확장 억제에 대한 회의적인 목소리가 나옵니다. 미국이 동맹 방어를 위해 핵 역량을 사용한 사례도 없습니다. 미국이 약속이나 공약과 같은 말을 하는 대신 동맹에 확신을 심어줄 수 있는 다른 방안은 없는 건가요?
Well, we're thankful that there's no case study. That would be a horrific event, even if it.
핵 역량을 사용한 신뢰가 없다는 건 감사한 일이죠. 끔찍한 사건이 될 것입니다. 정치적 성공을 거둔다고 해도요. 어느 정도 신뢰는 필요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전례가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한국에는 대규모 미군이 주둔 중입니다. 미군에 직접 영향을 끼치지 않는 한국에 대한 전략무기 공격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또 한국엔 많은 미국인이 살고 있습니다. 인도태평양의 전반적 전략에서 한국은 매우 중요한 동맹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이해관계는 꽤 명확하고 이것은 전략적 중요성 반열에 올랐습니다. 이런 확신을 주려면 공개 발언을 하되 가시적 역량으로 뒷받침돼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전략 자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바닷속에 있는 것이죠. 억지력의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행동도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은 우리의 공약이 진지하다는 걸 알 겁니다. 중국과 러시아도 그럴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조금 더 해야 할 일들입니다.
크로니 석자님, 확장 억지 공약에 대한 한국 내 회의론은 자체 핵무기 보유 주장으로도 이어집니다. 일리 있는 주장입니까?
Well, it's understandable because we watch North Korea continue to build up its arsenal of both ballistic missiles, cruise missiles.
이해할 만합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역량을 계속 늘리기 때문입니다. 오직 억지력으로만 막을 수 있습니다. 한국이 핵무기를 당장 원하고 만들려고 해도 실제 핵무기를 보유하기까지 수년이 걸릴 것입니다. 그래서 동맹의 확장 억지를 활용하는 것이 한국의 최선입니다.
슈라이버 차관부님, 한국의 핵 보유 시도를 중국의 대북 압박을 유인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는데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We have a long history trying to get China to pressure North Korea to denuclearize.
우리는 중국이 북한의 비핵화를 압박하도록 오랫동안 노력해왔습니다. 그다지 조치도 성공하지도 못한 역사로 남아있죠. 중국의 이해관계나 우선순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당장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동맹 간 협력입니다. 물론 중국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중국에 더 건설적이 되도록 설득할 방법이 있다면 저도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하지만 중국을 오른쪽에 세우는 게 꽤 어렵다는 것은 지난 20여 년의 역사가 보여줍니다.
크로니 석자님은 이런 주장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Well, yeah, I mean, I think right now, while China is very good at defending its interests, it's defining its interests right now not.
중국은 이익을 지키는데 매우 능합니다. 현재 자국 이익을 정의하고 있는데 그것은 북한 문제에 있어 미국과 협력하지 않는 것입니다. 중국은 한국의 핵무기 개발을 지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것이 미한일 단합을 깨뜨릴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말이죠.
예, 지금까지 랜들 슈라이버 전 차관보와 패트릭 크로닌 석좌의 대담 들으셨습니다. 예, 북한이 동창리 서해 위성발사장에서 대형 로켓 엔진 연소시험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미국의 미사일 전문가들이 평가했습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나 인공위성 등으로 위장한 우주발사체 개발을 위한 사전 준비 작업일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NK뉴스는 2일 북한이 미한 연합훈련인 을지 프리덤 실드가 진행 중이던 지난달 28일부터 31일까지 철산군 동창리 서해 위성발사장에서 액체 연료 기반 로켓 엔진을 시험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습니다. NK뉴스는 민간 위성사진 업체 플래닛 랩스와 유럽 우주국의 위성사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해 위성발사장 발사대 부근에 나무와 풀이 죽어 사라진 흔적이 발견됐다는 위성사진 분석 전문가를 인용해 이같이 추정했습니다. 또 북한이 이번 시험 발사에 앞서 서해 위성발사장 인근 건설 노동자 캠프를 확장하고 지난달 16일부터 20일 사이에는 발사대 주변 지표면 정리 작업을 진행한 정황도 포착됐다고 전했습니다. NK뉴스의 이 같은 보도에 대해 미국의 미사일 전문가인 제프리 루이스 미들버리 국제학연구소 제임스 마틴 비확산 센터 국장은 엔진 시험시 나오는 화염과 연료, 화학물질 때문에 발사대 인근의 초목이 소멸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Could be either for a space launcher or could be a test of the Hwasong-17 engine.
Really 루이스 국장은 이번 시험이 지난 3월에 실패한 것으로 평가된 신형 화성-17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를 위한 사전 엔진 시험이거나 인공위성 등 우주 발사체용 엔진 시험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기대만큼 많은 연소량이 발생한 것은 아니지만 북한이 대형 액체 추진제 로켓 엔진을 시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하며 큰 규모의 시험을 한 것은 분명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루이스 국장은 위성 사진에 나타난 시험 장비 배치를 통해 북한이 액체 추진제 로켓을 시험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Liquid propellant rocket engines are very different than solid rocket motors. Technical differences between the two
이번 시험처럼 발사대가 수직으로 세워진 경우 액체 추진제 로켓 엔진을 시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루이스 국장은 액체 추진제 로켓은 중력이 매우 중요하다며 연료 탱크에서 연료가 배출되거나 솟구쳐 올라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액체 추진제 로켓 실험은 서해 위성 발사장처럼 항상 수직으로 발사대가 세워진 곳에서 실시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지난 3월 신형 액체 추진 ICBM인 화성 17형 실험에 실패한 것으로 미뤄볼 때 이번 시험은 재발사 사전 준비 성격의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은 계속 새로운 미사일 개발을 위해 시험 발사를 이어가고 있는 만큼 엔진 추진제 연소 시험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미사일 전문가인 반벤디펜 전 국무부 국제안보 비확산 담당 수석 부차관보도 이번 시험을 대형 액체 추진제 로켓 엔진 시험을 위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You know, given the size of the test stand, you know, presumably it's for a large liquid propellant rocket engine. Such an engine.
벤디펜 전 수석 부차관보는 이번 시험이 이미 존재하거나 새로 개발하는 ICBM 중거리 미사일 또는 우주 발사체를 위한 것일 수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벤디펜 전 수석 부차관보는 액체 추진제 로켓의 경우 대체로 인공위성 발사 등 우주 발사체에 사용되는 경우가 더 많다며 하지만 북한의 지난 3월 화성 17형 발사처럼 ICBM 발사에 적용되기도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ICBM 발사와 인공위성 발사에 필요한 기술이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북한이 인공위성 발사를 위한 우주 발사체 개발 목적이라고 주장해도 ICBM 기술로 전용될 가능성은 언제나 상존한다고 지적했습니다.
North Koreans have stated that they intend to develop a larger
그러면서 북한이 도발적인 미사일 개발 목적을 숨기기 위해 위성 발사장으로 분류된 동창리에서 군사적 목적의 시험을 계속 이어나가는 것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위성 발사 시설로 명명한 동창리 서해 위성 발사장은 과거부터 줄곧 북한 측의 주장과 다르게 운용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에서 22년간 인공위성 전문가로 활동하면서 북한의 서해 위성 발사장을 직접 둘러보기도 했던 제임스 오버그 박사는 앞서 지난 7월 VOA에 북한이 서해 위성 발사장의 남쪽 극궤도로 ICBM을 발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2년 4월 동창리 발사장 현장에서 북한이 인공위성이라고 주장했던 광명성 3호를 직접 면밀히 검토하기도 했던 오버그 박사는 북한이 서해 위성 발사장에 ICBM의 대기권 재진입체 기술에 사용되는 방열판을 시험하는 대형 로켓 엔진 시험대를 갖추고 있다면서 실제로는 군사적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증거를 다수 확보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유엔의 대북 제재로 무기류 거래가 금지된 북한이 여전히 소형 무기를 수출하고 있다는 내용의 민간 연구기관 보고서가 공개됐습니다. 대북 제재가 본격화한 2011년 이후 크게 줄었지만 2015년부터 다시 조금씩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박승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북한 전문 웹사이트 38노스는 1일 북한의 소형 무기 경량 무기 무역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최근까지 일부 유엔 회원국들과 소형 무기를 거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유엔 국제무역 통계자료에서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 HS코드에 따라 분류한 북한 무역 현황을 조사한 결과 회원국들이 근래 북한으로부터 가장 많이 수입한 것은 HS코드 93으로 시작하는 상품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HS코드 93으로 시작하는 품목에는 권총, 소총, 수류탄, 지뢰 등의 총기와 탄약류뿐 아니라 총검, 단검, 창 등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소형 무기 대부분이 포함됩니다. 보고서는 유엔 회원국의 북한산 소형 무기 수입은 대북 제재가 본격화한 2011년 이후 크게 줄었지만 2015년부터 다시 조금씩 증가세를 보였다고 지적했습니다. 그 결과 2015년부터 2021년 사이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에서 수입한 HS9301부터 9306 품목에 해당하는 소형 무기 거래액은 170만 달러에 이르며 이는 북한발 수입품 가운데 최대 규모라고 전했습니다. 아프리카 니제르와 중남미 엘살바도르, 트리니다드 토바고 등은 이 기간 북한으로부터 13만 6,234달러 규모의 소형 무기를 수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엘살바도르의 경우 주로 폭탄, 수류탄, 어뢰, 지뢰 등을 수입했고 니제르와 트리니다드 토바고는 권총, 공기총, 가스총 등을 주로 수입했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정정이 불안하고 살인사건이 많은 나라에서 북한산 무기를 많이 수입한다는 점이 우려스럽다고 밝혔습니다. 국제무기거래조약 채택에 반대하는 북한이 자국산 소형무기와 경량무기를 수출하면서 진지하게 위험평가를 했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는 것입니다. 국제무기거래조약은 테러나 인권탄압 위험이 높은 지역과 무기를 거래할 경우 더 강화된 실사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고 있지만 북한은 이를 지킬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한편 2015년 이후 북한으로 소형 무기를 수출한 국가는 필리핀과 키프로스 두 나라뿐이며 규모는 $88,729에 이릅니다. 보고서는 이 같은 북한의 소형 무기 무역 현황은 일부 지역에서 대북 제재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발 소형 무기 수입이 최근 다시 늘어난 것은 일부 유엔 회원국들이 대북 금수 조치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다만 보고서를 작성한 혁 김 미들베리 연구소 연구원은 이일 VOA와의 통화에서 북한의 소형 무기 거래량이 제재 이전에 비해 대폭 줄어든 만큼 대부분 유엔 회원국들은 제재를 잘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The sanctions may be having an impact in limiting North Korean trade.
대북 제재가 북한의 소형 무기와 경량 무기 거래에 영향을 주고 그런 거래에서 북한이 기대하는 수익을 제한하는 데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유엔 회원국들은 비밀리에 이런 거래를 하려는 북한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김 연구원은 말했습니다. 또 수출입 통계만으로는 해당 국가들이 정말로 대북 제재를 위반했다고 단언하거나 성급히 결론 내려서는 안 되며 유엔 등 권위 있는 기관의 조사가 이어져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Caution is advised in drawing too many conclusions or too definite.
김 연구원은 북한 무역에 관한 구체적 데이터로부터 너무 많은 결론이나 확정적 결론을 내는 데는 주의가 필요하다며 하지만 보고서 내용은 이런 종류의 무역에 관한 추가적인 접촉이나 조사를 벌이는 시작점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
이 주북 러시아 대사가 북한의 신종 코로나가 한국의 대북 전단 때문에 발생했다는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입장을 나타낸 데 대해 유럽연합은 과학적인 조사와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공개적인 과학적 토론과 투명성, 동료 전문가들 사이의 평가가 중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유럽연합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원인과 관련해 발병 초기부터 같은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대변인은 이를 대북 전단이 북한의 코로나 감염 위험을 높였다는 주북 러시아 대사의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는 VOA의 서면 질의에 바이러스의 원인을 규명하는 일은 무엇보다 독립적인 의학과 과학적 조사와 연구의 몫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이유는 세계보건기구의 코로나 바이러스 진원에 대한 국제연구에 주목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후 대변인은 신종 코로나 감염 경로에 대한 높은 수준의 결론을 얻기 위해서는 공개적인 과학적 토론, 투명성, 동료 전문가 사이의 평가가 결정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이유 때문에 EU와 EU 회원국은 WHO가 이와 관련한 국제과학계의 관여를 촉진하고 지원할 것을 독려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5일 알렉산드르 마체고라 주북 러시아 대사는 러시아 국영일간지 로시스카야 가제트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에서 신종 코로나 감염원 조사가 이루어졌고 검증했던 모든 사람이 의심할 여지 없이 신종 코로나가 남조선에서 왔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1일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을 통해 신종 코로나 유입 경로 조사 결과가 나왔다면서 남한과의 접경지인 강원도 금강군에서 신종 코로나가 처음 발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증상이 나타났던 주민들이 풍선에 매달려 날아든 색다른 물건과 접촉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했었습니다. 하지만 보건 전문가들은 대북 전단을 통한 신종 코로나 유입 주장은 의학적으로 근거가 없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마틴 맥키 런던 위생열대 의학대학교 교수는 앞서 BOA와의 통화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는 호흡기 바이러스라며 재채기와 기침 등으로 전파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맥키 교수는 소포나 우편물을 통한 신종 코로나 전염을 뒷받침하는 어떤 증거도 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WHO와 미국의 질병통제예방센터도 연구 결과 매개물을 통한 신종 코로나 감염 위험은 일반적으로 만분의 1로 매우 낮다며 오염된 표면과의 접촉이 감염을 일으킬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일본 방위성은 해상자위대 창설 70주년 관함식 초청에 한국이 우길기 문제로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진 것에 대해 우길기 개항은 확립된 국제 관행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국제관계와 과거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관함식 참가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동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 방위성은 오는 11월 일본에서 열리는 해상자위대 창설 70주년 관함식과 관련해 우길기 개항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본 방위성 관계자는 2일 관함식에 초청을 받은 한국이 우길기와 과거사 문제로 참가 여부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것에 대한 부유의의 논평 요청에 한국 측 입장에 대해선 답변을 삼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다른 한편으론 우길기 디자인은 태양의 형상을 본뜬 것으로 지금도 일본 전역에서는 출산 등을 축하하기 위한 깃발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방위성 관계자는 또한 자위대법과 다른 국내법에 따라 자위대기를 개양해야 하며 이는 또한 내부법에 따라 한 국가의 군대가 속하는 선박을 구별하는 외부 표시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자위대기의 개양이 지난 1955년 이후 반세기 이상 지속돼 왔고 국제적인 관행으로 확립돼 있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일본의 우길기는 과거 일본 제국과 일본군이 아시아 침략과 제2차 세계대전 기간 중 사용한 깃발입니다. 이에 한국을 비롯해 중국 등 일본의 침략을 받았던 국가에서는 우길기를 일본 군국주의 상징으로 받아들이며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방위성 관계자는 일본이 오는 11월 서태평양 해군 심포지엄과 동시에 국제 관함식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서태평양 해군 심포지엄은 서태평양 지역 해군 간 상호 신뢰 등 이해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국제 관함식은 참가국 해군 간의 국제 관계를 도모하고 역내 평화 안정에 기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런 원칙에 따라 일본은 러시아를 제외한 모든 서태평양 해군 심포지엄 회원국을 국제 관함식에 초청했으며 여기에는 한국도 포함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 정부가 이번 해상자위대 관함식에 참가하면 2015년 이후 7년 만입니다. 한국은 2002년과 2015년 일본이 개최한 관함식에 해군 함정을 보낸 적이 있으며 일본도 1998년과 2008년에 한국에서 열린 관함식에 자국 함정을 파견한 바 있습니다. 일본은 지난 2018년 한국 해군이 개최한 제주 국제 관함식 때는 해상자위대 함정에 우길기 대신 일본 국기와 태극기만 개양하라는 한국 정부의 요구에 반발해 부참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국방부 관계자는 지난달 25일 부유의에 보낸 이메일에서 이번 관함식에 우리 해군의 참석 여부에 대해서는 국제관계, 과거 우리 해군 참가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 결정을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존 서플 미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달 30일 부유의에 보낸 이메일에서 관련 질문에 우리는 현재로서는 참여와 관련해 발표할 내용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VOA 뉴스 박동정입니다.
기상청 제공 자세한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북한 대체로 흐리다가 차차 개이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8도에서 19도, 낮 최고 기온 15도에서 28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밧바다 1에서 1.5m, 서해북밧바다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역별 날씨 전해드립니다. 먼저 평안남북도 구름 많겠습니다. 평양 아침 최저 기온 20도, 낮 최고 기온 26도, 남포 아침 최저 20도, 낮 26도, 양덕 아침 18도, 낮 25도, 신의주 아침 17도, 낮 28도, 구성 아침 18도, 낮 28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해주 아침 최저 기온 22도, 낮 최고 기온 28도, 개성은 아침 21도, 낮 27도까지 오르고요. 사리원 아침 최저 기온 20도, 낮 최고 기온 28도, 신계 아침 23도, 낮 29도로 예상됩니다. 원산은 아침에 22도로 시작하겠습니다. 낮에 28도까지 오릅니다. 장전은 아침 11도, 낮 22도, 평강 아침 20도, 낮 28도로 예상됩니다. 함흥 아침 최저 기온 22도, 낮 최고 기온 29도, 장진 아침 17도, 낮 24도, 청진 아침 최저 기온 21도, 낮 26도, 김책은 아침 21도, 낮 27도 기온 보이겠습니다. 해산 아침 18도, 낮 25도까지 오르고요. 김영권 아침 15도, 낮 26도, 삼지연 아침 최저 기온 14도, 낮 최고 기온 25도로 예상됩니다. 해상은 동해는 흐리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부 앞바다 0.5에서 1m, 동해북부 먼바다도 0.5에서 1m로 일겠고요. 서해는 구름 많고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북부 앞바다 0.5에서 1m, 먼바다는 1에서 2m로 일겠습니다. 9월 6일 화요일 BOA 아침 방송 순서 모두 들으셨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과 세계 뉴스 이어집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 보내드린 BOA 방송의 워싱턴 뉴스 광장. 지금까지 진행의 안소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9월 첫 번째 월요일은 미국의 노동절입니다. 이날 미국인들은 일손을 멈추고 노동자들과 이 나라의 번영을 위한 그들의 헌신을 기립니다. 노동절은 여름의 공식적인 마지막 날이기도 합니다. 많은 미국인들에게 노동절은 쉬는 날이며 친구 또는 가족과 함께 외식이나 수영, 파티를 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러나 노동절이 공휴일이 된 배경에는 탐욕, 사회 불안, 그리고 폭력 사태가 있습니다. 19세기 남북전쟁 이후에는 산업계의 거물들이 등장한 시대였습니다. 이들은 코넬리우스 벤더빌트, 앤드류 카네기, J.P. 모건, 존 록펠러 같은 사업가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혁신과 풍부한 이민 노동력을 활용해 거대한 산업제국을 건설하고 막대한 부를 쌓았습니다. 이들은 매우 필요한 고용과 기회를 제공했지만 그들의 사업 관행은 종종 착취적이었습니다. 노동자들은 하루 12시간씩 그리고 일주일에 7일씩 일해야 했으며 돈은 겨우 살아남을 만큼만 받았습니다. 노동자들은 노동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1880년대 후반부터 노동조합에 가입하기 시작했고 그 가운데 일부는 18세기 초에 만들어졌습니다. 노동자들은 더 나은 임금과 처우, 더 안전한 노동 조건, 그리고 미국 경제 발전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노동자들은 파업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렵고 위험한 시도였습니다. 파업하는 노동자들은 자주 폭력배들에게 시달렸습니다. 폭력배들은 회사 수뇌부에 고용돼 노동자들을 강제로 직장으로 복귀시키려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파업 참가자들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사건 가운데 하나는 시카고에서 발생한 풀먼 파업이었습니다. 당시 연방 군 병력이 투입돼 임금 삭감과 해고에 항의하며 파업을 벌인 풀먼 침대차 노동자들을 강경 진압했습니다. 그날 약 30명의 사람들이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파업 당일 글로벌 클리블랜드 대통령은 노동절 공휴일을 제정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열심히 일하는 미국인들은 미국의 중추이다. 중산층은 미국을 건설했고 노조는 중산층을 건설했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지속 가능한 중산층의 삶을 지탱하는 모든 것은 노동조합에 의해 가능했고 노동절에 우리는 우리 경제를 떠받들고 우리 국가를 강하게 만드는 모든 노동자들과 그들의 계속되는 노력을 기린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VOA 세계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5일 노동절 연휴를 맞아 경합주인 위스콘신주를 방문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위스콘신주 미러키에서 열린 집회에서 노동자들의 노고를 기렸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산층이 미국을 건설했으며 중산층을 만든 것은 노동조합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미국의 노동절입니다. 미국은 해마다 9월 첫 번째 월요일을 노동절로 정해서 기념하고 있습니다. 이날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이 반기업적인 인물은 아니라면서도 대기업들은 정당한 몫을 지불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일부 공화당원들이 분노와 폭력, 증오, 분열 등 후진적인 노선을 선택했다며 트럼프 열성 지지자들을 비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오후 펜실베니아주 피츠버그로 이동해 연설할 예정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펜실베니아주를 방문하는 것은 일주일 만에 세 번째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집회를 가진 지 이틀 만입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중간선거를 앞두고 상대방을 비난하는 발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영국을 이끌 신임 총리로 40대 여성 리즈 트러스 외무부 장관이 결정됐습니다. 트러스 외무장관은 5일 차기 총리가 될 보수당 대표를 뽑는 선거에서 상대 후보였던 리시 수낙 전 재무장관보다 2만 표 이상 앞서며 승리했습니다. 의원 내각제인 영국에선 다수당 대표가 총리가 되며 다수당이 대표를 교체하면 총리도 바뀌게 됩니다. 트러스 총리 내정자는 선거 결과 후 연설에서 과감한 세금 감면 정책을 통한 경기 부양과 함께 치솟는 에너지 비용과 물가를 바로잡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총리 취임식은 6일 엘리자베스 여왕이 머무는 스코틀랜드 벨모럴 궁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트러스 내정자는 마가렛 대처, 테레사 메이의 뒤를 이어 영국의 세 번째 여성 총리가 됩니다. 러시아는 자국에 대한 경제 제재가 가즈프롬의 가스관 보수를 방해했다고 주장하며 유럽 정치인들을 비난했습니다. 러시아 인테르팍스 통신에 따르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4일 러시아 국영TV와 인터뷰에서 유럽인들이 터무니없이 가즈프롬 장비들의 보수를 거부하기로 결정한다면 이는 가즈프롬의 잘못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가즈프롬이 유럽으로 향하는 천연가스 공급 라인을 중단한 것은 제재를 결정한 정치인들의 잘못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러시아 국영에너지기업 가즈프롬은 지난 2일 가스관 유지보수 과정에서 터빈에서 기름이 새는 문제가 발생했다며 노드스트림1을 통한 가스 공급을 무기한 중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한편 유럽 국가들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가 자국에 대한 경제 제재를 무력화하기 위해 에너지를 무기화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초강력 태풍 힌남노가 5일 저녁 제주도 남쪽 해상을 지나 북동진하고 있습니다. 한국기상청에 따르면 태풍의 중심기압은 940헥토파스칼, 최대 풍속은 초속 47m입니다. 태풍의 반격은 400km로 한반도 대부분이 포함됩니다. 기상청은 북한 전역에 강한 바람과 함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평안남도와 황해도에는 100에서 25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평안북도와 함경도 북부에는 50에서 100mm의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태풍은 6일 아침 남해안에 상륙할 예정입니다. 이후 부산 북쪽 내륙을 통과해 경상북도 포항 인근 동해상으로 빠져나갈 전망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재확산되면서 중국이 전국 33개 도시에 대한 봉쇄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AP통신은 5일 중국 경제잡지 차이신을 인용해 중국이 33개 도시에 대한 전면 또는 부분 봉쇄령을 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선전, 청두, 다렌 등 주요 도시가 봉쇄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잡지는 약 6,500만 명의 인구가 이 봉쇄령에 영향을 받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중국 보건당국이 발표한 코로나 신규 양성 환자는 1,552명입니다. 미국의 B-52 전략폭격기 두 대가 중동을 비행하며 무력 시위를 벌였습니다. 미 공군에 따르면 B-52 폭격기는 4일 영국 페어퍼드 공군기지를 이륙해 지중해 동부와 아라비아 반도, 홍해 상공을 비행했습니다. 이스라엘 군도 자국 전투기 3대가 이스라엘 영공에서 미국 폭격기를 호위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공군의 알렉서스 그린키위치 중동사령관은 성명에서 미국과 우방국에 대한 위협은 묵인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미 중부사령부는 이번 작전과 관련해 이란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관측통들은 이번 비행을 이란에 대한 무력 시위로 보고 있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지훈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 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50, 9490, 12080 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 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10, 12045, 12080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중파 1566kHz로 저희 VOA 방송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